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잘 믿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곧 예수님 중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절정이고 종착점, 결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믿음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또 배우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증언되고 고백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분명히 어떠한 삶을 살으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인생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믿음, 신앙과만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단순히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전 인생을, 전 삶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못 구사하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믿음의 길 좋은데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를 구분짓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출석 잘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지만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경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경주라는 거예요. 경주가 뭡니까? 달리기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의 경주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경주를 시작했으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경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포기하고 싶고 또 낙심하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헬라어의 바라보라,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쳐다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쳐다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 막 이렇게 옆에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결승점, 예수님에다가 완전히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이 결승점을 막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지 그 짧은 길을 가면서 짧은 달리기 하면서 옆에 좌우 뒤 바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바라보라. 결승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완주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완주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완주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인생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결승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완주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완주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래 사셨어요? 짧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년수로 헤아려 본다면 33년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34년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런데 성경은 이 33년 사신 예수님의 생애를 완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주했다는 건 어떠한 의미예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 완수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보면 3년의 짧은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부활, 구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외로웠고 정말 억울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유혹이 있었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사명들을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지치는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봤다는 것은 소망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사망을 앞에 두고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외로웠지만, 너무 고독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믿고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도 어디 앉는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앉는데요. 예수님과 같이 앉는 것은 곧 어디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그곳에 함께 앉는 그 은혜를, 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냥 떠올린다, 단순히 기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주석을 보니까 따지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헤아려보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길을 가셨는지 생각하고 한번 나하고 비교도 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 낙심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그 결과가 분명한다면 우리는 솔직히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한 만큼 나에게 물질이 돌아오고 내가 수고한 결과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결과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무엇인가를 위해서 충성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때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이 돌아오고, 충성한 만큼 그 결과가 돌아오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돌아오면은 정말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며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이 온전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돌아온 경우가 많다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거고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십니까? 일부 예배 끝나고도 한 권사님하고 대화하다가, 난 권사님은 완전히 은퇴하신 줄 알았더니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도 매일 나가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아직 현역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들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떠세요? 내가 일한 만큼 결과가 옵니까?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하루에 50불 벌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믿고 신뢰했는데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낙심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모독을 줘요. 그리고 오히려 악으로 갚습니다. 그냥 조롱하고 그냥 수치스럽게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자신을 배반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참 억울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억울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셨고 순종하셨고 용서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아프셨지만 수치스러웠지만 부끄러웠지만 참고 인내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결단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러한 가정 가운데 뭐 나를 향한 막 수치, 조롱 막 그런 것도 있지만 나를 돌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나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훈련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를 생각할 때에 나는 뛸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지금 제대로 뛰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또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무겁게 하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거운가? 무엇인가? 뛰려면 가벼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이 무겁지? 내가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가?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를 짊어지고 있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얽매이고 있지? 무엇이 나를 속박하고 있지? 이 죄란 말이에요. 무거운 것, 얽매인 것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뛸 준비를 하고 뛰는 과정 가운데 그 호흡을 조정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참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참는 거요. 어떤 걸 참아요? 수치, 모욕, 조롱 막 그런 걸 참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한 것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끝입니까? 미안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 다른 의미의 수치가 있고 다른 의미의 모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감당해야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인내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인내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인내하며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자유해? 나는 깨끗해?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막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인내의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인내함으로 함께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정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이가 좀 결정을 하고 쉽게 바꾸고 막 후회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제 갑자기 자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다가 너무 듣기 힘드니까 아빠 그런데 왜 지금 전화해서 지금 얘기해요? 내가 알았잖아요. 내가 잘 받아들이고 가는데 아빠가 좀 나를 지켜보고 이따가 얘기를 해야지 잔소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미안했어요.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난 모르는 줄 알고 기억하지 않는 줄 알고 다시 한번 잔소리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다시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빠도 좀 나를 지켜봐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인내구나. 우리가 함께 참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외적인 나를 향해서 오는 그러한 것만 참는 것이 아니라 이 참는다는 것이 정말 여러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의 성도로, 교회의 성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인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한가? 의심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떨 때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능할까? 성도들이 받아들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질문을 솔직히 저는 해요. 그런데 11서를 보면 이 12장 바로 전에 제가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이 어떠한 장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 고민이 많은데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먼저 달려간,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갔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그런 겁니까? 뭐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란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인생의 어떤 성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하고 나하고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교회 유튜브를 딱 보더니 목사님, 목사님 설교보다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 그 설교 조회수가 더 높아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신경 안 쓰던 신경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성도들이 의외로 자세히 그런 것도 보는구나. 저보다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버려요? 아니면 유튜브 설교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드셨는데 나이가 든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막 기억력도 좋고 건강하고 막 힘든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오지 않아요? 비즈니스도 그러잖아요. 탤런트들 중에 주연으로 20대에 완전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주연의 자리에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교연이 되고 어느 순간 주연의 어머니, 이모, 할머니, 뭐 할아버지, 뭐 오빠, 뭐 그런 으로 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보세요. 뭐 가수들도 보세요. 젊고 얼마나 이쁘고 뭐 잘생기고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7080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제가 기억할 때는 가요 무대인가 뭐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오는 거나 하지 젊은 분들 그거 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주연에 있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많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젊고 더 똑똑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지 앞에 못 나서게 그냥 막고 있고 누르고 막 그럽니까? 그러면은 그거 먹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바란다는 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새로 오는, 뛰어오르는 젊은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또 어떨 때는 앞지르고 싶어도 좀 기다리고, 그러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이 연령층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써야죠. 2세, 우리 교회 건강하게 2세들 영어 예배가 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쓰죠. 그런데 지금 있는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무시하고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안 보여요. 하지만 있는 것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딘지 말씀해 주시진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어땠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갑자기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만드는 노아는 뭐 성경을 보면 의심한다는 말은 없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안 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잘하는가? 사람이라면 그런 의심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만들었단 말이에요. 믿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올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나그네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내 손에 열매가 없어도 수고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솔직히 누가 먹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누립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도 누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했기에 제가 지금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다음 주 57년입니다. 57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뉴스를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비행기, 6세대 비행기와 관련해서 보잉하고 계약했다. 그래서 F-47, 뭐 자기 대통령이 47대라고 해가지고 F-47이라고 명명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비행기 F-35를 대한민국에도 수출하고 했는데 F-22는 그 어디에도 수출하지 않습니다. 미국만 가지고 있어요. 동맹국에도 수출하지 않습니다. 워낙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러한 최첨단 비행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세대 F-47을 지금 다시 계약한 거예요. 이제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확실하게 제공권에 대한 그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원래 이것을 먼저 한, 계약하고 먼저 시작한 정권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에요. 제가 그냥 부럽기도 하고 깜짝 놀란 것이 지금 트럼프 정권이 민주당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해오던 그 정책을 이어가는 거예요. 중국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도 다 연결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트럼프가 막 엉망이네 뭐하라고 막 욕도 많이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민주당이나 고당이나 공화당이나 상관없이 계속 강한 미국을 위해서,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우리의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다 새로운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엎어버립니다. 어떠한 정책들은 20년, 30년, 4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정권만 바뀌면 다 엎어버려요. 참 불안하단 말이에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 국민 저항권이라는 이야기는 지난주까지는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썼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분도 국민 저항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국민 저항권이 뭐야? 그랬더니 어떠한 얘기냐면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만약 찬성이 안 되면, 인용이 안 되면 한마디로 봉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와우,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퍼센티지로 보면 좌우가 그래도 한 35, 35, 많으면 40, 40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끝까지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따라오실래요? 그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작년에 이미 정해놓은, 결정해놓은, 컨택한 강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벽 예배 설교할 때다가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아마 계엄은 계몽이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뭐 부담 없이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와우 그냥 얼마나 그것에 대한 이 뭐랄까 이 반대와 그 다음에 한 신문에서 기사로 다뤘어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가자 그냥 그 계속 강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우리가 목사들까지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누구 지지하냐 뭐하냐 그거 싸울 거냐 그게 정말 옳은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우리가 그 강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강사를 취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떠한 또 성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그러한 또 이야기도 있고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러한 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다시 복음이다 다시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식상해 보이세요?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다는 게 뭐예요? 장로가 장로답다는 게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게 뭐예요? 목사는 어떤 게 목사다운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목사인 저 또 우리 당회원들 하나님께서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리더십들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뭘까?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모습은 뭘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간 그 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카고아인 연합장로교회가 목사인 저도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여러분도 고민하고 질문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